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담화를 통해 미국의 계속되는 적대 정책에 대응해 핵 전쟁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선건 북한 외무상은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에 맞아 발표한 이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면서 앞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선전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자신들은 그동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상응 조치 없이 적대 정책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4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킨 뒤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은 성경 이벤트에 동행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국방대학교 졸업식 영상 메시지에서 자신이 성경 이벤트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군인으로서 그런 행동은 실수였으며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과 그 환경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군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인종차별 항의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이 투입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공권력 사용 기준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는 불법과 싸우고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국제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처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ICC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ICC가 모든 나라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를 미국과 동맹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나 기소에 관여한 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주둔 병력을 철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이라크 국경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오늘 무스타파 알카데이미 이라크 총리를 인용해 미군이 이라크 주둔 병력의 감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카데이미 총리는 미 이라크 전략 대화를 통해 미국이 군 병력 철수에 대한 이라크 의회의 결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라크의 연구기지나 영구적인 주둔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은 병력의 지휘 등에 대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미군 병력을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0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하루 1만 명대로 떨어졌던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어 2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남서부를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선 다시 봉쇄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의 전체 사망자는 1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진앙지가 된 중남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중남미 30여 개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5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수만 명씩 환자가 추가되고 있으며 100만 명 돌파 이후 15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남미의 코로나 전체 사망자는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세계뉴스 박종장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오히려 악화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핵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을 포함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 특집,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과 진전 방안을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6.12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핵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오히려 악화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지적 선전용 보따리는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12일 6.12 미북 정상회담 2주년 담화를 내고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이 담화에서 리 외무상은 2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두 해 전 한껏 부풀어올랐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회담 이후 지난 2년간 양국의 관계 개선이 아닌 악화에만 매달려왔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대가 없이 지적 선전을 위한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 최고 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양국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 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배치한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말하는 신뢰 구축은 변함없는 대북 고립 압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지난달 24일 북한 매체에서 보도됐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결과를 거듭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담화는 당시 북한 최고 지도부가 조성된 대내외 정세에 부합하는 국가 핵 발전 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해 엄숙히 천명했다는 내용을 담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비교적 절제된 표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비핵화 합의 노력 자체를 뒤엎겠다는 데까지 나간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즉각적인 도발을 암시한 대목은 없지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미국의 태도에 따라 전략 도발에 나설 여지도 남겨둔 내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 태도가 변화가 없다면 자신들의 전략 핵무력 강화는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즉각적으로 도발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까지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담화가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핵 억제력 강화 방침을 거듭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리 외무상의 담화는 결국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카드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북한 문제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 즉 임계치로 여겨지는 전략적 군사도발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흑인 사망 시위 등으로 대선을 앞두고 악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활용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갈수 없으니까 딜을 하자라는 그러한 딜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좀더 강경하고 우위에 선 입장에서 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북한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리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11일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차단한 북한 행보에 실망했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 발언에 부질없는 망언이라며 반발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의 언론 문답도 노동신문에 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최근 연일 노동신문에 실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달리 미국에 대해선 협상의 장기적 교착 상황 속에서도 반응을 지켜보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리기는 분명히 계속 가는 거고, 그거는 아주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거고, 반면에 미국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다. 그 일종의 투 트랙이죠.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말 천명한 정면 돌파 노선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에 비난을 집중하고 미국에 대해선 긴장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영내 미국의 동맹들과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11일 화상으로 진행된 미 국방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군은 해외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군은 현재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준비 태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데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해 혁신적인 생각, 첨단 기술, 새로운 역량을 통해 미군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한 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군사위의 제임스 이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11일 공동 전화 기자회견에서 전날 법안이 찬성 25표, 반대 2표로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We came out with something that is, I call it unanimous because we always have two people opposing it, Senators Warren and Gillibrand.
이번 법안은 중국 견제를 위해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초당적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 PDI가 포함됐습니다. 이 구상에 승인된 예산은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군사위 한 관계자는 이날 전화회견에서 이 예산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와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 증진 등을 위해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에 추가 약 2억 달러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did authorize some additional funding for the, under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of approximately $200 million.
법안은 또2022 회계연도 태평양 억지 구상 예산을 최고 55억 달러까지 승인했습니다.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태평양 억지 구상은 구체적으로 영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합동군을 크고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작고 분산된 탄력적이고 유연한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동군의 설계와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에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의회는 지난해 의결한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즉 현 수준 이하로의 감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밖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관한 의회의 입장이 법안에 반영될지도 주목됩니다.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의 세부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 법안 표결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과 하원 각각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 양원의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이 마련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첫 만남이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는 다섯 차례 특집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꽉 막힌 미국 비핵화 협상 전망과 진전 방안을 살펴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미북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두 정상이 적대관계 청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2월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at a very difficult point. We've also just seen North Korea say that it wants to end any communication.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조정관을 지낸 셔먼 전 차관은 최근 북한이 남한과의 통신 연락 채널을 모두 단절한 데 주목했습니다. 이는 이목을 끌면서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전 차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대응, 흑인 사망 사건 해결 등인 만큼 당분간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통상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해에 북한은 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화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수년간 협상해야 할 미국 차기 행정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실질적 관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북 간 외교를 이어가려면 교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견 조율의 시작점은 서로 다른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인데 양측 간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은 어렵게 얻은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미북 양측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두 얻으려는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idea that everything's going to happen in a big bang was never realistic and I think both sides
모든 것이 한 번에 일괄 타결되는 빅뱅식 접근법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일 전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움직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가 연동하는 단계별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즉각적 조치로 핵 분열물질 생산 중단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외 다른 시설에 대한 신고와 폐쇄 조치를 약속한다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of course North Korea has refused to acknowledge that it has nuclear facilities outside of Yongbyon. North Korea has only proposed to shut down and dismantle Yongbyon.
which represent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I mean, there's a much
북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해체만을 제시하며 영변 이외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완전한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핵무기 생산 시설들의 전면적인 폐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폐기 시간표를 설정한다면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꽉 막힌 미북 관계를 진전시킬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조속히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교착 상태는 오직 실무 협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행동 대 행동 과정의 시간표를 통해 교착 상태가 해소되면 관련 합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세 번째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대화 동력을 되살리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격화되는 중국과의 갈등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y need to consult with others who have stakes in what happens, particularly South Korea, Japan, even China. Russia even perhaps to see if in fact a strategy
한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호 보완적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평화 체제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First on some kind of peace regime to find a way without necessarily resolving other issues first.
그 누구도 한반도의 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사안을 해결하기에 앞서 일종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컨트리맨 전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되살리려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면 고립과 정권 약화가 심화되고 심지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에게 지금 가는 길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박과 고립, 제재, 경제적 고통 등을 가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BOA가 다섯 차례에 걸쳐 준비한 기획 보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북한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협상을 통해 북한이 더 많은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모든 사항에 대해 균형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미국 재정착 지원 절차를 2018년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내 소식통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4년 전 불법 체류자 상호 인도 협정을 체결한 이후 탈북민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VOA에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현지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절차가 2018년에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속 여부를 묻는 VOA 질문에 러시아 내 운영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갈수록 증가해 미국은 2018년에 탈북민을 위한 재정착 활동을 중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2018년에 재승인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은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 과정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접근을 허용토록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행선지로 선택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미국 관리들의 접근 허용에 관해서도 외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해왔다고 말했지만 운영 환경이 어려웠던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5월 말 현재 해외에서 난민지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0명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 입국한 탈북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 난민기구 모스크바 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초 VOA에 미국행을 위한 탈북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내 난민 신청은 관련 이민당국이 검토한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은 7일 VOA에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 협정을 체결한 뒤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탈북민들이 난민주의를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북한에 러시아인이 거의 없어서 이 협정은 사실상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 규모도 줄고 대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VOA 질문에 탈북민들의 신변 안정과 주재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 확인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각국 간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전한 임시 체류와 이송을 위해 관련국 국제기구와의 협조 아래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러시아 외교부와 이민국의 탈북민 처우에 관해 질문했지만 11일 현재 답장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적 자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체류 중인 한 탈북민은 11일 VOA에 석 달마다 갱신하는 임시망명 체류증도 끊긴다는 소문이 있다며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는 지난해 한국의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러시아의 인권난민지원 시민운동가 스베틀라나 칸누시키나 씨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최근 15년간 난민 지원을 신청한 탈북민 300여 명 가운데 2명만 지위를 받았고 2018년 말 현재 임시 비호 지위를 가진 탈북민은 56명뿐이란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발표한 2019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난민 지위를 받아 사는 탈북민은 57명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오래전에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누시키나 씨는 인터뷰에서 러시아 당국과 북한 대표부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존재한다며 탈북민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하면서 눈을 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해서 하는 존 김 씨는 VOA에 러시아의 불법 체류자로 사는 탈북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다 쓰려고 그런 마음 다 먹었겠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 그 러시아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보다 자유는 있습니다. 먹고 살고 하는 건 있는데 영적인 이런 자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로 뭐 주민서도 없이 정말 만날 이렇게 그렇게 숨어 살고 남 이름을 가지고 다니고 말이 안 되죠. 사실 뭐 러시아 말이라면 해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갔던 친구들 10년 전에 제가 헤어진 친구들 아직도 거기서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한 탈북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상황이 더 어렵지만 러시아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탈북민들이 비자를 받아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경 조치를 천명한 가운데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는 자의적인 법 적용이라며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대북전단 원천 봉쇄 방안은 재난과 안전기본법에 따라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시군의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위반 때 특별사법 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로 간주해 위반 때 처벌하고 5개 광고물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미등록 운전자를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측은 경기도의 이 같은 원천 봉쇄 방안이 위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 뒤 북한이 연천군 중면에 고사총을 발사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규정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경기도가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이 어떻게 사회적 재난행위지 거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죠. 법을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또 위협하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5개 광고물법이나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한 사례 또한 없어 법 적용에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탈북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큰샘은 북한 주민들을 순수하게 돕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21일 강화에서 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풍선과 드론 등을 이용해 김정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통일부의 그 같은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모호한 호소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애초 북한의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가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간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드라 페이 하버드 법대 방문 교수는 11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Leaflets could be such a threat to the regime unless the information therein
북한 정권의 전단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전단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페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건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온 건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over 50% of the South Korean people actually tend to view these efforts by activists as an impediment.
한국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청와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 관련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칼 거시먼 회장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거시먼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I think it's really unfortunate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reacted in a way that they're allowing
매우 유감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도록 한국이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달래려고 하는데 평화를 도모하기는커녕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조차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You know, dictators always threaten if they feel provoked. Sometimes they're just looking, you know, to make it look like they have an external enemy.
독재자들은 자극을 받으면 항상 위협합니다. 어떤 때는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북전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대북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습니다.
남북은 전단 살포를 포함해 상대를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을까요?
I have been supporting work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North Korea now through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for more than two decades.
나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통해 대북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지난 20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누구도 단 한 차례도 우리의 일이 평화 달성 노력에 위배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늘리는 평화로운 일입니다. 또 2015년 한국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견해가 한국 사회의 주류 시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이 지난 4년간 북한 인권단체에 1,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었나요?
We haven't, and mostly because we don't think that's a terribly effective way of getting information.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there.
지원한 적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이 매우 고도화됐습니다. 민주주의 진흥재단은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방법을 지원합니다.
2018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기존 법보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 의회와 정부에서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노력이 최근 더 강화됐다고 보시나요?
Congress may be putting new focus on this issue, but historically, you know, during the Cold War when the United States was opposed to the Soviet Union.
미 의회가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 의회는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로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활동에 전념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정보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We do surveys, or you can talk to the defectors, what were they able to listen to, and we know that
우리는 조사를 하고 탈북자들도 면담합니다. 북한 주민 모두에게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정보를 접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특권층이 정보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지원 내역을 보면 탈북자들의 지도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They're able to reach back into North Korea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left behind to try to rescue people who are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고 중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탈북 난민들을 구할 수도 있으며 북한에 정보도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 태영호와 지성호의 한국 국회 진출은 놀랍고 멋진 일 아닙니까? 북한이 언젠가 열리면 북한을 재건하고 남북 간 화해와 통일을 이뤄내는데 탈북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정치적 상황은 항상 변하곤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they used to be not a totalitarian but an authoritarian military dictatorship in South Korea.
가장 단순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과거 독재 정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지원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권에 있어 좌우 진영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화와 화해를 달성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칼 거시먼 회장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계기로 역내 적성국들의 생화학전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미국과 일본의 전직 고위 국방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생물무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코트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은 11일 지금까지 생물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군사적 시각에서만 협소하게 머물고 있었다며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대처 방식에 대한 전방위적 안보 셈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that's what the strategic objective is. It is to impact the economy of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군사적 측면에서 동맹군과의 연합 훈련 잠수함 운용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이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물무기를 투사하는 적성국의 궁극적인 전략 목표가 대상국의 경제적 충격을 가하는 데 있다는 점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며 앞으로 무증상 유발 생물병기를 투사할 가능성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염국의 회복 추이가 경제 규모에 따라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적성국으로부터 생물병기 공격을 당할 경우 자국의 경제력에 미치는 부수적인 악영향을 반드시 셈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t's the diversity and strength of your economy that you would be most concerned about.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소베 고이치 전 일본 육상자위대 동부방면대 사령관도 생물무기의 위험성이 향후 새로운 위협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소베 전 사령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일부 독재 정권 지도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매우 효과적인 무기 체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me of the totalitarian regime leaders think that the biological weapons are very effective.
바이러스 감염 확산 특성상 기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들 독재자들이 효과적인 무기 체계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미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생화학 병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훌라한 민주당 의원은 생화학 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That we don't necessarily have the same understanding nor do we spend the same amount of time appreciating chemical and biological capabilities.
이에 대해 존 루드 당시 국방차관은 북한이 화학전과 생물전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 정부 당국도 최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maintains very substantial capabilities in both the chemical weapons area as well as in the biological area.
특히 루드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생물전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시켰다며 이 같은 유형의 정권은 화학무기 금지협약과 생물무기 금지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관련 분야의 역량을 키워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2018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탄저균, 천연두, 패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인 화가들이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를 기리는 전시회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인 화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전쟁과 이후 70년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실의 아픔, 분단, 통곡, 불과 얼음, 협상 테이블, 그리고 사랑과 평화, 기쁨 등으로 나타납니다. 11명의 미국인 화가들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자신들이 느끼고 바라는 것들을 그림으로 담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됐지만 교착상태에 놓인 현 상황을 그린 끝나지 않은 일, 그리고 테이블로 오라. 모린 울프슨 작가의 끝나지 않은 일은 올리브 가지를 함께 들어 올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뒤로 1950년 한국전 당시 상황을 전하는 신문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울프슨 작가는 작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painting conveys that now is the time to step forward and be brave and finally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hiev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No matter how difficult the task may seem, now is the time for change.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기를 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며 지금은 변화의 시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작가의 테이블로 오라는 제목의 작품은 텅 빈 협상 테이블과 의자 뒤로 역시 한국전 기사가 실린 신문들이 벽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포옹과 악수를 우정과 형제의 상징으로 보고 남북한이 역사를 바탕으로 책임을 공유하자는 의미의 평화 그리고 형제애. 캘리그라피 기법과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로리 에켈베리 작가의 평화는 남북한 정상이 활짝 웃으며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유화로 화려하게 화폭을 가득 채운 브리타니 울린스키 작가의 작품 세 점은 한반도에 평화가 온 이후에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울린스키 작가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태도와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을 생각하며 북한 시골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고 있는 남한 사람, 오래된 팔각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하나둘 모이는 남북한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울린스키 작가는 북한 사람들은 억압과 통제하에 살고 남한은 고유 문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도 수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현재 두 나라가 극명하게 분단돼 있지만 미래에 남북한이 평화를 구축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Imagine if South Koreans were finally able to visit North Korea, they would dress trendy, observe everything, and take pictures on selfie sticks.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be visiting, riding bikes, and bringing handmade.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을 경험한 한인 작가의 통곡의 들판은 화려한 한복 차림의 여성이 쪽두리를 쓰고 일그러진 얼굴로 심하게 울고 있는데 몸은 두동강이 났습니다. 제인 초 작가는 한국전 당시 어머니와 동생을 잃었지만 자신의 굴곡진 삶도 축복이었으며 이제 그만 과거의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의지를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라는 작품을 내놓은 야론 도탄 씨는 제인 초 작가의 영향으로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전쟁이 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렬에 동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도탄 씨는 VOA에 자신보다 강한 존재와 싸워 이긴 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야곱처럼 남북한이 언젠가 완전하게 전쟁을 끝내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전쟁 후 한반도가 겪은 어려움을 미국인의 시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여했다는 비니 카만 작가는 남북한은 원래 하나였다며 남북한의 영원한 평화라는 제목의 작품을 내놨습니다. 혼합 미디어 기법의 카만 씨 작품에는 인공기, 태극기, 색동 등 북한과 한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이 망사천 아래로 옅게 비춰져 은은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로리 에켈베리 작가는 한국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친구가 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에켈베리 작가는 실향민들이 다시 가족을 만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이며 이것은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 됐다는 신념을 알리고 싶어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to me because I would love to see my dear friends reunite with their families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see for many years.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전시회, 전쟁의 기억, 평화를 위한 기도.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프록시 플레이스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미국, 일본, 아일랜드, 영국,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 작가들 작품 25점이 소개됩니다. 해외 활동으로 잘 알려진 작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는데요. 프록시 플레이스 미술관의 오미화 관장의 권유로 이뤄졌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북미회담,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의 소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인종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작년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또 다시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 저는 외국 작가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전쟁 그리고 그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다시 자료를 나눠주고 공부를 좀 하고 해서 작가들이 이제 전시작품을 만들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하는
미국 현지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해온 오 관장은 외국인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이 있었다며 역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아는 것은 이들 작품의 근간이 되며 힘이었다는 겁니다. 오 관장은 이런 인식을 가진 예술가들을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매우 강한 메시지가 된다며 작가들의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시회 작가들 중 일부는 다른 주제의 한반도 관련 전시회에도 참여한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오 관장이 기획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였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시작된 여정으로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게 되면서 작가들은 미북 관계와 미한 동맹의 역사까지 통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 연이어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바람은 남다릅니다. 모린 울프슨 작가는 이번 전시회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며 독립운동을 통해 눈물과 피로 되찾은 나라 한국의 통일은 한국 사람들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A united Korea belongs to the Korean peopl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and I believe it can occur with compassion and love.
시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싸웠다는 비니 카만 작가는 북한의 도발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두 나라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 전쟁의 기억 평화를 위한 기도란 제목의 이번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29년 6월 12일 안내의 일기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안내의 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쓴 일기장으로 사춘기 소녀가 바라본 전쟁의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안내의 일기 첫 장은 1942년 6월 12일 이날은 안내의 13번째 생일로 시작합니다. 이 일기장은 안내의 부모님이 주신 13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2년이 조금 지난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안내의 가족은 독일 당국에 발각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안내는 1945년 3월 장티푸스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안내의 일기장은 책으로 출간되고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소녀의 인생을 담은 안내의 일기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미국의 미남 배우 그레고리 펙의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둡니다. 19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펙은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그레고리 펙은 대학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1942년 더 모닝스타라는 연극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1944년 영화 영광의 날들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레고리 펙은 아카데미상 후보로 5번이나 지명됐으며 영화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남부소도시의 한 변호사 역을 맡아 예민하면서도 강력한 연기력을 구사함으로써 최고 남자 배우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레고리 펙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반전 시위에 앞장서며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 초대 회장과 미국 암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그레고리 펙. 그는 2003년 6월 12일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비오의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